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자 하였느니라. 한절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이고, 또 세상 사람들까지도 반은 호기심으로 반은 장난삼아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로서, 말세의 징조로서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환란과 난리가 있는 것을 그 징조로 하는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뜻이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말세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말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말세고, 그 말세가 2000년이 되도록 아직도 그냥 말세입니다. 말세가 너무 길어서 이제 말세라는 말이 조금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도 곧 주님이 오신다 그랬고, 지금도 곧 온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2000년이나 속아온 인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세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 있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세에 관한 뜻을 조금 먼저 이해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을 펴시면 거기 옛날 아담이 살던 시대의 족보들과 수명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부러워하는 수명입니다. 전부 9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은 그 별명을 죽음의 족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900년을 살았든 800년을 살았든 끝이 죽었다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5장 1절을 보시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죽습니다. 몇백 년, 몇천년을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끝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1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제라. 그 세제의 계자는 이을 계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잘 아시는 대로 거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죽었다는 기록이 없이 낳는 족보만 나와서 이것과 대비해서 생명의 족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고 아담의 족보는 이제 죽음의 족보가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뭘 부러워하냐면 여기서 어이구 900년이나 살았대 꼽아보죠. 야 아직도 그러면 아직도 여기 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 900하고도 몇십 년을 더 살 게 남아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럽니다. 이건 오래 산 것이 그 기록 목표가 아니라 죽고야 말았다 하는 것이 기록 목표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이 못됩니다. 이 족보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21절 보시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이겁니다. 에녹은 이 족보 속에서 어떻게 유일하게 죽음을 면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묻는 겁니다.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안 가지고 죽었는데 혹시 에녹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 거기에 무슨 두드러진 표현이 없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의 생애가 365년인데 하나님과 언제 동행하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하고 그 전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는 것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던 것 같은 힌트를 가집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평소에 우리가 낳은 애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붙여주는 여자 이름이 뭐죠? 제일 많은 여자 이름. 영자. 아, 옛날에 그랬어요. 영자. 아들은 철수, 영선. 이런 게 많았죠. 그런 이름을 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럼 뭐 그런 이름은 그냥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무슨 계시를 받지 않았는가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 그 정말 그런 계시를 에녹이 받았는가 하는 데 대한 그 말하자면 증거 구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유다서면 여러분 가지신 성경 신약 맨 끝 요한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4절입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14절 398페이지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 한 모든 강탁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뭘 예언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답니다.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날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죽는 날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다. 그러니 네 아들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해라. 이름이 좀 길어요. 그죠?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 애야. 학교 가라. 아, 이겁니다. 얘야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 애야. 숙제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에녹 쪽에서 볼 때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심판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는 마음을 놓고 있어도 됩니까? 언제까지는? 언제까지 마음을 놔요?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마음을 놔요?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마음을 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요.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을 놓는다?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하여 대비하려면 어느 동안에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이 마음 놓을 기간이 못 돼요. 왜? 언제 죽을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죽기 전이 아니고? 무두셀라가 죽으려면 꼭 하나 뭘 해야 되냐면 태어나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아도 됩니다. 순서가. 그렇죠? 그가 죽는 날이 심판이 많은 거니까 죽으려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도 신앙을 가만 보면 언제는 동행한 거가 안 나와 있냐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은 동행해요. 왜? 태어나자마자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긴장 1년도죠.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죠? 근데 969년이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오래 살아서. 바로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말세라는 뜻입니다. 말세란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순서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이제 최후의 심판은 누가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오시는 날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끝입니다. 그럼 언제까지는 마음을 놓아도 좋다. 언제까지는? 초림 때까지는 마음을 놓아도 되죠. 재림하셔야 되죠. 두 번째 오시니까 첫 번째 오시는 사건까지는 마음을 놔도 되지만 첫 번째 한번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다음에는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즉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까지는 남아있는 다른 그것보다 앞서야 할 사건과 순서가 없다고요. 기간이 얼마나 기냐는 몰라요. 그 순서가 남은 게 없단 말입니다. 남은 순서는 이제 심판만, 재림하는 날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세라 그러는 겁니다. 그 전 사건이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이고 이제 주께서 오시는 게 끝이에요. 옛날 구약시대는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야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단 초림을 하셔야 된다고요. 한 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가 심판하러 오셔야 돼요. 그럼 심판은 최소한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은 다음에 일어나니까 말세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자 이제 말세요. 오실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남은 일은 심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자 그때부터 말세다요. 말세다. 이제 끝장이다. 그게 몇 년이 될진 모릅니다. 순서상으로 끝장입니다.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뭐라 그러죠?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 예.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왜요? 그 기간을 모르니까. 이제 남아있는 순서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뿐이고 그 기간은 모릅니다. 우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이 무드셀라 사건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지나가기로 합시다.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창세기 5장 25절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이렇게 된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홍수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연대가 재밌어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몇 살에 낳으시느냐면 187세에 낳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이 손자 노아를 낳는 건 182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의 연세는 187 더하기 182는 369세란 말이에요. 7장으로 가셔서 7장 11절 노아 홍수가 언제 떨어지느냐 하면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홍수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노아 몇 살이에요? 600살. 할아버지 연세가 몇 살일 때 그러면? 969살일 때. 저 369살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노아 600세면 할아버지 연세는 969세. 무드셀라는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969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었다고요. 재밌죠? 고우영 만화보다도 재미있는 창세기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것과 그가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의 족보 중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제일 긴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가능한 한 늦추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는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이제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중간에 다른 순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그러나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오실 건 사실은 언제 오실 건지는 모른다라는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1000년 후일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도적같이는 아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심할지라. 도적같이 임하는데 우리에겐 도적같이 안 된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뜻이 뭐냐, 말세가 뭐냐 하는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합시다. 말세라는 뜻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순서가 남은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뜻에서 말세입니다. 남은 순서는 오시는 것밖에 없고 심판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끝내는 순서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따가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 기간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추적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내용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도적같으냐?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다는 아니랍니다. 왜요? 도적같이 임할 것이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우리에겐 도적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의미, 그것에 그거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1시 올지 3시 올지 그런 의미의 도적같이가 아닌 것입니다. 이 도적같이는 주님이 복면을 하고 오신다도 물론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도적같이는 뭐냐? 여기에 뜻하는 바는 저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당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있을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당하지 않을 거랍니다. 즉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대비가 없기 때문에 당황하고 놀랍게 맞이할 것이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도적같이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생활,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징조에 관한 것, 그 뭐 표적, 그때는 어떤 세상이 어떤 모양이겠느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도적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고 하나는 노아 홍수입니다. 주님께서 예를 드는 것은 주께서 오시는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가치 있게 인정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벌할 것, 그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걸 준비하고 있을 것이랍니다. 여기 등장한 것이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 먹고 마시는 일, 사고 파는 일, 심고 거두는 일, 이게 죄입니까?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밖에 모른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밖에 모른다면 그것만 하고 있다고.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새겨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방위 얘기를 좀 발세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교무실에서 저를 호출을 했어요. 교무실에 갔더니 우리 교육자들 중에 알고 보니까 방위 출신이 더 많지 뭐예요. 그냥 창문으로 톡 꼈습니다. 요새 방위들 아주 서슬이 포래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떤 특정 분이나 특정한 어떤 데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또 꼭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을까 제가 좀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일도 그래요. 신방을 가서 저희 저 사는 땅이 있는데 좀 풀리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의 것을 주께 의지한다는 자세와 주께 메어달린다는 건 충분히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아주 땅 팔리는 거랑 애합격하는 것밖에 없다는 건 지금 여기에 저촉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꼴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이것밖에 안 한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만 한다고요. 무언 안 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는 안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뭔 하지 말고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거나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을 대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도적같은 거예요. 도둑놈이 오는 거는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들 줄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하던 날에서 도둑이야 그랬더니 도둑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더니 놀랬잖아 이... 그리고 유유히 나가시더랍니다. 놀랬다고. 우리가 그렇게 놀랄 거란 말이죠. 그 놀램 속에는 영원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놀랩, 그것 때문에 도적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걸로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순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 순서고 그렇게 오시면 이제 끝입니다. 이제 그가 오실 것인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답으로는 맞춰요. 시험 보면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곧 오신다. 그 곧은 순서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순서에. 다른 순서가 이제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내일이다 모레다 한 시간이다라는 곳이 아니라 곧 오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면서 지혜로운 열처녀같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집을 사고 팔고 있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종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을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집을 가고 우리가 장가를 가면 경건한 가정을 만들며 경건한 후손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며 성실히 살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보이는 일에서부터 얼마나 정직하고 근면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사는가를 증명해내면서 실천하면서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세상적인 목적 결과를 얻는 것만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다고요. 비가 와서 이제 몽땅 홍수가 나서 지구를 덮을 건데 집 짓고 있단 말이죠.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다 이거예요. 비가 올 거면 준비해야 될 건 배라 말이에요, 오히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밥 깔고 씨 뿌리고 시집 가고 장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있다고요. 죽어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곱대면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봐주는 거지 죽은 사람끼리는 안 보아주는 거라고요. 때깔 곱게 돌아가시려고요. 이것같이 미련한 건 없다 이거죠.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뽑아낼 거라고요. 거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이제 유황불로 내려서 태워 없앨 것인데 거기서 내 땅이 크다 네 땅이 크다를 싸워서 뭐하냐. 거긴 한꺼번에 묻어버릴 건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올 거라면 거기서 재산을 증식하고 거기에 털을 닦고 거기에서 뭘 번세를 잡고 하는 건 우스운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는 세상을 등지고 회피하고 살려든가 염세적이 되라든가 정신이 횟가닥 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의 자세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의 나타난 표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에게서 효도가 신자에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보이는 표현이듯이 효도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이웃을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의 세상에서의 성실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세상을 목표하고 세상의 것으로 결과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세의 나타난 표에 불과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거 사고 파는 거 많이 걸리시죠? 사고 파는 거 거기에 너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짚으셔야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십니다.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끝입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실 겁니다. 우린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잘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쁘고 반갑고 갈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주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과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기쁨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미련한 것이 있었거든 회개케 하시고 주께서 주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준비된 자로 다시 한번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를 바라보는 자답게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세상은 유혹과 시험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충성되이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